자,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펴보시고. 자, 이사야서 9장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먼저는 흑암이 임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빛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9장 6절이에요. 한번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성경 전체에서 그 위대한 구절들에 이제 속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너무 놀랍고 정말 그 위대한 그런 이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헨델의 메시아 아시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저기 오라토리오로 분류되던가요? 제가 옛날에 배운 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여러 곡들이 있는데, 여러 곡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할렐루야죠. 44번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는 그 찬송이.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라는 그곡 전체에 예수님의 그이 탄생에 대한 예언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실제 오신 것까지 해서 그 영광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데 이제 그 중에 그이이이 구절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곡 자체가 헨델이 쓸때 가사가 전부 킹제임스 성경 영어입니다. 그냥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 그냥 가사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곡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곡을 연주하는 그 합창단 중에 카톨릭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카톨릭 천주교 성가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킹제임 성경 영어 가사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우스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이제 공동 번역, 우리나라 같으면 공동 번역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삼위일체를 인정은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메시아에 관한 이 구절을 노래하는데 킹제임스 본문을 그대로 노래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들은 지금 이 지금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하는 이 구절들은 사실 우리 삶에 어떤 뭐, 삶에서 이렇게 좀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구절들은 아니에요. 뭐, 연결을 시키려면이야, 뭐, 억지로라도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건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본문을 대하실 때, 아,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일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in은 그랬습니다. in은 제일 먼저 in은 for 이렇게 된 거죠. for. 왜 in은 이렇게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뚝 떨어져서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관돼서 나온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바로 앞에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야 되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이라 불리는 그 갈릴리, 그 어둠의 땅, 그 땅에 한번 그렇게 흑암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 비출 거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빛이 누구를 통해 비치는 거냐면,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구절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7년 동안 이렇게 그 무기들을 불에 태우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냐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unto us a child is born 그랬습니다. A child is born unto us. 원래는 이제 unto us가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도치된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게 태어났고로 번역되어야 되는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is born이면 현재 수동인데 was born처럼 이게 이제 해석이 된 거잖아요. 태어났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문장이거든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한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번역한 한글 번역본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보니까 표준형만 유일하게 이걸 현재 수동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과거로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이 말씀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메시아 왕이 태어날 건데 그분이 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은 성인의 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지는 그 메시아는 만약에 성인의 모습으로 뚝 떨어졌다면 마치 아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아담은 성인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 모든 평범한 인간이 거치는 그 모든 단계, 발달 단계를 손수 다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 상태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 부분은 인성에 대한 이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셨는데가 아니라, 주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시기 때문이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기 때문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원래 그런, 문장이에요. 여기도 unto us, a son is 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 is given.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그냥 평범하게 히브리 문학에서의 대꾸 구절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했죠. A는 B고 C는 D다 할 때는 A와 C가 서로 대응되는 것이고 B와 D가 서로 대응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아이 태어난다, 한 아들 주신다, 주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한 아이가 누구하고 대응되죠? 한 아들하고 대응되고 태어난다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과 대응된다. 이제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렇게만.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표현은 신성에 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할때 저는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도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Ghost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A가 가지고 계시는 타이틀이 있고 B, C가 가지고 계시는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세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그러니까 개혁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세 분이에요. Three persons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인격이에요. 세 인격이신데 근데 one God 이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이세요.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이세요. 그래서 A는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고 C는 A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도 하나님, B도 하나님, C도 하나님 이 구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여호와로도 불리시죠. 전능자라고 불리시고 B라고 불리신 B 하나님이 계신데 이 B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름들로 불리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불리시고 빛으로도 불리시고 임마누엘 뭐 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얘기할 때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영원히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문학적인 어떤 대꾸 표현으로 봐서 한 아이와 한 아들이 똑같고 태어난다는 게 주어진다는 것과 그냥 똑같은 얘기를 두번 반복하는 것으로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 선의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이틀로서의 그 아들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영원 전부터 아들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생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있었던 분이 사람에게 어느 시점인가 주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 되신다는 그것이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그냥 계속해서 아들 되심을 유지한다. 요런 교리가, 이 이터널 선쉽 교리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들 되심의 교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걸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 제일 이제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교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단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는 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교리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독립심리교회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의 경우에 그 이터널 선십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아들로 불리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불리신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그 어떤 이터널 선십 교리의 어떤 근거 구절로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 교리 자체는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여전히 아들로 불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리시나요? 그분이 이제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니까 아들로 불리실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교리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대로 믿는 분들은 영원 후까지도 아들로 불리실 거다 이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교육 차원에서 그분이 여전히 손에 못자국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분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영원토록 유지하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좀100%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영원 전서부터 그걸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구도로 이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영원토록 이제 교육 목적 삼아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영원토록까지는 그게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럼 왜 영원 전서부터도 그걸 가지고 계셔야 되나 할 때는 조금 의문이에요. 저로서는 사실은 그냥 그때 그이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걸 가지고 계시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의문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에요. 여전히 조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되심의 교리에서도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냐는 그 시점의 문제거든요. 시점의 문제. 그래서 이제 한 부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들이라 불리시는 거다. 이런 입장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시점이 아들로 입증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들로 불리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저 같은 입장은 이제 그이 부활 시점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공표되시는 그런 시점이다. 그 시편과 로마서와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부활하심으로써 아들로서 이제 드러나셨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구절을 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또 어떻게 또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고 어떤 부분이 그분의 인성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그분의 신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그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 되심 그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시아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이이면서 자, 요건 인성이라 그랬어요.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들이다.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주어지는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의 신성이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주어지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논지는 이해가시죠? 뭐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둘째 문제고 논지 자체는 이해는 가시죠? 예, 오케이. 자, 그런 구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랬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여기서 이제 government, 정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치, 또 어떤 주권, 어떤 권위의 행사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어깨에 놓인다. 여러분, 어깨를 생각하면, 어깨는 여러분 군인들 보시면, 군인들이 이렇게 견장이라는 걸 차죠. 그렇죠? 그 견장을 보면은, 아, 그 사람이, 이 계급이 뭐구나. 또 여기다 별도 달기도 하고, 뭐, 계급장도 달잖아요, 어깨에다가. 아, 그러니까, 어깨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알리는 그런 표식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어깨는 보통 이제 짊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짊어진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실 때에 이제 잃었던 양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깨에 뭘 지시게 되냐면 십자가를 먼저 지시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런데 재림시에는 온 우주의 정권을 짊어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할때 이것은 언제 성취되는 것이냐면, 초림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그때에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분 위에는 십자가가 놓였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정권이 놓인 채 이제 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은, 이러이러이러하게 불리리라,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뭐라 불리리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 표현에서 이름이 뭐뭐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또는 그 사람의 성품 또는 사역을 요약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이렇게 조합을 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퇴색하면서 그냥 이게 발음이 좋고 듣기에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나는 단어들로 조합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안에 이름 안에 집어넣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이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보면은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신약에서 예수스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신 것을 믿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이 곧 정체성이다. 이제 이걸 좀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불릴지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여기 표현하냐면 놀라우신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그러면서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분은 참 훌륭해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wonderful이라는 그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W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신격화되는 거죠. 그분의 이게 그러니까 wonderful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우시니 이렇게 불릴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번역들이 한글 번역들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 놀라우시니로 했고 표준역에서는 경이로우신 분, 근본역은 기묘자, 권이역은 놀라우신 분, 뭐 한글 킹제임스 놀라운 분, 개정개역성경 기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 우리가 이게 익숙하죠. 이제 개역성경에서 워낙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그래서 이제 개정개역에서는 이걸 기묘자 이렇게 이제 조금 수정한 것 같은데 사실 기묘자 이렇게 해도 이 의미가 조금 생소하죠. 기기묘묘하다, 기묘하다, 기묘하다, 기묘하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어로 보면 너무 쉽죠. 원더풀. 그분은 정말 대단히 놀라운 분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원더풀한 분이다. 원더풀이다. 그래서 경이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도록 되어 있는 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그런 의미가 이제 원더풀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이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시게 될이 메시아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실 이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분은 원더풀이다. 그 정체성 자체가 원더풀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개 피조물인 인간의 몸에 갇혀서 33년 반 동안을 계실 수가 있나?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메시아에게 너무 많다는 의미에서 이제 원더풀이라는 이제 호칭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고 참고로 성경에서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호칭으로서 이렇게 앞자가 대문자로 사용된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메시아와 관련해서. 개역성경은 두번 사용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사사기 13장 18절에서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렇게 하면 함으로써 그 기묘라는 단어를 이사야서와 사사기에 두번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정역에서는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secret 은밀한 줄 알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기묘가 두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카운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wonderful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카운슬러인데 여기도 C가 대문자죠. 자, 이걸 이제 흠정역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판에서는 계획자였는데 마제스티판을 제가 혹시 어떻게 되겠나 해서 봤더니 조언자로 다시 고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조언자로 되어 있죠. 제 거에는 이제 계획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아마 제안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언자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계획하시는 분 또는 상담자 또는 모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언자가 제일 적당한 게 맞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조언자. 조언자라는 건 카운슬러라는 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조언해 주는 자. 특히 직무나 권위나 관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로와 결정을 인도하는 자. 요게 웹스터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분의 정체성은 뭐냐? 이분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인간을 위한 완전한 조언자가 되시는 분이다. 조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입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조언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조언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조언을 해야 잘 듣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냥 얘기해서 어디 듣습니까? 지갑을 열고, 뭐 이렇게 좀 먹이면서 조언을 해야, 그래야 조언을 듣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조언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조언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있는 분이다, 그분은. 네. 완전한 지혜가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11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메시아에 관한 대언의 말씀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랬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주의 영, 이제 일곱 가지로 된이 영이 누구예요? 이게 성령님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메시아 위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메시아 위에 머무른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서 보니까 지혜와 명철의 영이 이제 머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의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메시아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한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인간에게 완전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관련해서 표현할 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원더풀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카운슬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네, 잠깐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는 저희가 또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태어나시기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규정해 놓으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들음으로써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힘 있게 또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